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봉독해 드립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다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아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 요시아는 요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요고냐는 스알데엘을 낳고 스알데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이비옷을 낳고 아비옷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옷을 낳고 엘리옷은 엘리아살을 낳고 엘리아살은 마단을 낳고 마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열네되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열네되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열네되더라. 아멘. 셀마라는 부인이 남편을 따라 사막에 주둔한 육군부대에 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은 사막으로 훈련을 떠났고 육군기지의 작은 막사에서 셀마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섭씨 40도를 육박하는 살인적인 더위는 선인장 그늘에서조차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주위에는 온통 영어를 못하는 멕시코인과 인디안뿐이라 말동무도 없었습니다. 델마는 너무도 괴로워 부모님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집에 가고 싶다는 편지를 썼습니다. 이에 부모님은 두 줄의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두 사람이 감옥 창살 너머로 바깥을 바라보았다. 한 사람은 진흙투성이의 땅을 보고 있었고 다른 한 사람은 밤하늘의 별을 보고 있었다. 델마는 이 편지를 몇 번이나 읽고 자기도 모르게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때부터 셀마는 사막에서 별을 찾기로 결심합니다. 사막은 변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곳에 사는 인디안들도 변한 것이 없었습니다. 다만 조그마한 생각의 차이로 너무나도 열악했던 곳이 셀마의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고 흥미진진한 모험의 장소가 되어갑니다. 셀마는 새로운 세계를 발견한 것에 대해 흥분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것들을 글로 썼고 얼마 뒤 City of Joy, 기쁨의 도시라는 제목의 책을 출간하게 됩니다. 자기가 사는 사막은 슬픔의 도시에서 기쁨의 도시가 되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대강절 두 번째 주일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한 개의 촛불을 켰고 오늘은 두 개, 다음 주에는 세 개, 그 다음 주에는 네 번째 촛불이 켜진 것과 아울러 우리는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예배를 드립니다. 성탄주일에는 가운데 있는 하얀 촛불을 켜고 예배를 드리는데 하얀 촛불은 바로 아기 예수를 상징합니다. 앞으로 두 주 후 아기 예수의 촛불이 켜진 것과 함께 우리들의 마음에 아기 예수의 촛불이 켜진다면 우리도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곳은 City of Joy가 되어가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아기 예수의 빛을 마음에 소유하게 되는지 우리 말씀을 상고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너무나도 잘 아시는 예수님의 족보죠. 우리가 잘은 알지만 사실 거의 설교 본문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저도 사실 처음 이 본문으로 설교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는 낳고입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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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번씩이나 나오겠습니까? 세보지 않아도 대충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17절을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세 시기로 나누었는데 각 시기마다 14대로 이어졌습니다. 14 곱하기 3 하니까 42. 곧 낙호라는 단어는 아마도 42번 사용됐을 줄로 합니다. 낙호라고 표현을 해놨지만 좀 더 뜻을 풀이하면은 낳은 후 늙고 그리고 죽었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2절 한번 다시 한번 봉독해드리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늙은 후 죽었고 이삭은 야곱을 낳은 후 늙고 그리고 죽었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은 후 늙고 그리고 죽었고 제가 충주이씨인데 저희 집에 충주이씨 가문 족보가 있습니다. 이번에 한번 족보를 들춰보았는데요.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족보에는 사망한 날짜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태어난 날짜만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모두 태어난 날만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왜 족보는 태어난 것만 날만 기록할까요? 저 나름대로 그저 추측은 태어났다는 것 안에 이미 늙고 죽었다는 뜻도 다 함께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족보는 그것을 전제로 해서 기록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42번 낳고가 연이어 나오지만 사실 42번 낳은 후 늙고 죽었다 이렇게 연이어 기록된 거나 다름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족보는 별로 기분이 느낌이 안 좋습니다. 낳고 늙고 죽었다의 메시지를 은연중 우리에게 주는 것이 바로 족보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기록한 마태도 이러한 메시지를 주려고 복음서 처음에 이 족보를 기록했을까요? 또 어쩌다 보니까 마태복음이 신약의 제일 첫 번째 책이 되었는데 신약의 제일 처음에 예수님의 복음을 족보를 기록했는데 이러한 이유일까요? 마태가 이 족보를 마태복음 제일 앞에 넣은 이유 우리가 잘 알죠? 16절 때문입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예수께서 나셨다는 것으로 족보가 끝이 납니다.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은 태어나시기는 했지만은 자녀를 낳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족보의 하이라이트는 16절입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나신 것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하이라이트가 되겠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이 자녀를 낳고 늙고 죽었다는 기록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곧 예수님의 탄생으로 인해서 42대에 걸쳐 이어오던 낳고 그걸 좀 높이 하면 낳고 늙고 죽었다의 슬픔의 행렬이 멈추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들의 족보는 뒤바꿔졌다고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들의 족보를 보는 눈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조상들은 더 이상 낳고 늙고 죽은 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산 자가 되었습니다. 산 자들의 족보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전 세계 역사는 산 역사가 된 것입니다. 그럼 이런 질문이 떠오르죠. 이들 모두 예수님 탄생 전에 산 사람들인데 예수님 전에 살았을지라도 산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겠는가? 아니면 예수님의 탄생이 딱 이루어진 순간 졸지에 그들의 삶은 산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는가? 저는 확신합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살 때부터 산 역사의 주인공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렸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기다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기다린 그들은 특별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특별한 족보에 속한 자들이 되어간 것입니다. 그들은 바로 늙고 죽는 삶의 바퀴를 넘어서 그야말로 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신들만이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후손들에게 기다림의 선물을 이어주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믿음의 바튼을 들고 열심히 달린 후에 그 다음 주자에게 넘기고 넘기면서 주어진 경주를 잘 맞추었습니다. 그들의 손에 쥐었던 바톤은 아기 예수를 메시아를 기다리는 기다림의 바톤이었습니다. 어제 재직회 때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성공회 대학 명예교수로 계시는 신영복 교수님이 3세대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사는 사람들이 깊은 역사의식을 갖게 된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의미 있는 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사실을 알았던지 예수님의 조상들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버지 어머니에게 아버지 어머니가 딸과 아들들에게 바톤을 물려주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다림의 바톤을 들었기에 그들의 삶이 더 편안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도 똑같은 인생의 길을 거쳤습니다. 때로는 험한 광야의 길을 걸었습니다. 단지 삶의 바퀴를 넘어서 살았던 것뿐입니다. 아기 예수를 기다리며 진흙더미보다는 별을 바라본 사람들이었을 줄로 압니다. 확실한 것은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해서 그들의 기다림은 이제 역사 속에 더 환히 빛을 발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대강절의 기다림도 세상 속에 아름다운 빛이 되어가지 않을까요? 사실 우리 모두에게도 기다림의 바톤이 들려져 있습니다. 이제는 아기 예수의 탄생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다림의 바톤입니다. 오리진이라는 유명한 초대교회 교부가 있습니다. 성 어거스틴과 이제 같은 계열의 사람들이죠. 오리진은 아주 흥미로운 관찰을 했습니다. 인생이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단계를 42개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42개의 근거를 성경 두 군데에서 찾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벌써 제가 말씀드렸죠. 42. 본문 말씀에 나온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은 42이 나오죠. 그래서 그는 42개의 단계를 거쳐서 인생은 인간의 역사는 예수님께 도달한다고 표현을 합니다. 또 한 군데가 있습니다. 42이 나오는 또 한 군데가 성경에 있습니다. 구약 민수기 33장에 나오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40년간 광야 생활할 때 광야에서 진을 친 곳 캠프를 천막을 친 곳 이름들이 나오는데 그 천막을 친 곳 숫자가 42군데. 오리진에 의하면은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에서 42번 움직이면서 끝내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광야 곳곳에서 시험이 기다리고 있었지만은 한 군데도 불필요한 곳은 없었습니다. 모든 시험을 이기면서 가나안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물론 지기도 하였죠. 좀 더 정확히 표현하면은 시험에 지면 또 일어나고 지면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하면서 40년을 걸었습니다. 42번 캠프를 치면서. 그런데 말이 캠프지 사실은 감옥과 같은 곳입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움직이지 않으면 움직일 수 없었으니까 어떻게 보면 감옥이죠.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에서 42개의 감옥을 지난 것입니다. 42개의 감옥 안에서 42개의 승리와 희망이 탄생되곤 했습니다. 온전한 승리와 희망이 생겨나면 다음 캠프로 움직입니다. 새로운 감옥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1년 가까운 시간 안에 또 다른 승리와 희망이 탄생됩니다. 42개의 승리와 희망이 탄생되었을 때 그들은 어느덧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42세대를 이어온 사람들과 민수기의 42캠프 우연일까요? 42명의 사람과 42개의 감옥 우연일까요? 이것이 주는 교훈이 있지 않을까요? 각 세대는 자기의 캠프가 있습니다. 자기의 감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옥은 바로 희망을 만드는 공장이 아니겠습니까? 그 감옥에서 희망의 꽃을 피우는 것이 바로 우리 각자의 사명이 아닐까요? 이것이 바로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는 삶이 아닐까요? 우리 각자는 우리의 캠프가 있고 우리가 불러야 할 희망의 노래가 있습니다. 오리진에 의하면 하나님을 향한 단계가 42개가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들의 각자의 인생의 캠프도 42개는 있지 않을까요? 좀 많긴 하지만. 그러나 이 캠프, 이 감옥에서 멋진 희망을 주님과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의 특권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의 인생을 다 마쳤을 때 42개의 희망의 노래를 작곡, 작사를 한 사람들이 진정 역사를 산 사람들일 줄로 압니다. 이들이야말로 산 역사의 주인공들일 줄로 압니다. 캐런 이란 분이 멀티플 스클레로시스라는 불치병에 걸렸습니다. 신경계를 망가뜨리는 무서운 병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늘 희망을 잃지 않고 사는 분이십니다. 자기 침실 한 구석에 기도의 장소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곳 이름을 Sacred Place, 성스러운 곳. 그 탁자 위에는 세상을 떠나신 아버님이 간직했던 기도 목록 노트와 어머니의 기도 목록 노트가 놓여져 있습니다. 한편 자기의 의자 옆에 할머니의 의자도 놓여져 있었다고 합니다. 곧 할머니와 어머니와 아버지의 존재를 느끼면서 아침마다 기도를 드립니다. 몸은 불편하지만 힘든 몸을 이끌고 일을 갑니다. 아침에 드린 기도 덕분에 순간순간 평화를 누립니다. 놀라운 확신이 몰려옵니다. All will be well. 모든 것이 다 잘 되리라. 그는 35년 동안 기도를 드렸습니다. 질병의 완치를 위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매일매일 계속 드립니다. 아울러 언젠가 자신의 병이 치유되는 날을 위하여 기도를 드립니다. 아니, 멀티플 스클레로시스가 이 땅 위에서 치유되는 날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치료법이 완성되는 날이 올 것을 확신합니다. 무엇보다도 기도드리는 한 자기 자신은 살아있음을 확신합니다. 그는 그날을 바라보며 매일 자신의 침실 안에 성스러운 곳에서 기도드립니다. 기쁨과 희망을 가지고. 그러기에 그는 오늘도 산 사람의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각자에게도 성스러운 곳이 있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며 기도드리는 곳. 그것이 어디인지 몰라도 바로 그것이 성스러운 곳입니다. 그때 우리는 희망의 노래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42명 중 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42개의 희망의 노래가 하모니가 되어서 오늘도 온 천지를 울리고 있습니다. 대강절 무거운 느낌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기에 오늘은 설교를 마치면서 한국 영화 하모니의 한 장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여성 감옥소에 수감되어 있는 여죄수들이 감옥 안에서 합창단을 구성하여 합창으로 희망의 노래를 부르는 장면입니다. 3분간 잠깐 우리 보시겠습니다. 예, 저 아이가 내용적으로는 감옥에서 태어나서 지금 한 살 갓 넘은 아이의 모습입니다. 예, 우리 감옥이 기쁨의 도시에서 슬픔의 도시에서 우리 기쁨의 도시가 되어간 그 아름다운 장면이었기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습니다. 말씀을 거두면서 우리 데니스 레바토브의 시를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희망을 버립니까? 새싹이 노래하는데 어떻게 실패를 생각합니까? 이제 막 시작했는데 너무나 많은 것이 담겨져 있네요. 꽃 피우길 기다리며 새싹 안에 아기 예수를 기다리는 자들은 이러한 눈으로 세상을 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춤을 춥니다. 사랑합니다. 노래합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십시다. 우리들의 삶의 캠프에서 희망의 노래를 작곡하시고 작사하십시다. 너무나 많은 것이 담겨져 있네요. 새싹 안에 꽃 피우길 기다리며 성경은 말씀합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고 늙어 죽었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으시니라. 아멘. 겨울이 돌아오지만 그러나 벌써 새싹이 움트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들에게는 온 천지에 가득한 새싹을 보게 해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새싹 안에 많은 것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느끼게 도와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한순간도 실패를 생각지 않게 도와주시고 희망을 버리는 시간도 없게 도와주시고 도리어 새싹 안에 가득가득 넘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넓고 넓은 축복의 세계, 사랑의 세계, 정의의 세계를 느끼고 체험하고 노래하고 춤추는 이번 대강절이 되게 도와주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